이사야 49장 17절부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17절부터 읽으면 되죠. 제가 지난 본부터 읽으려고 하네요.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국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상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의와 부정적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임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지언정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이의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이의제기까지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거나 혹은 그들을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적 방식대로 그를 다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그 사람의 적의로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말이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궁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시적으로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 한 구절만 제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은 아홉 구절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의적인 말을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매우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이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건축자 곧 재건하라는 재건한 사람들은 돌아오고 너를 파괴하는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성경에는 새번역 성경에는 왜 건축자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자녀라는 말과 건축자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이 말을 건축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사람들은 돌아오고 파괴하는 자들은 빨리 떠나게 될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번역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신부가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듯이 시온의 자녀들이 단장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황폐했던 약속의 땅이 이제는 더 넓어져서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갈 지형이 좁아질 정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그 자녀들이 거주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혀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실알의 회복을 우리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두 번째 회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회의적인 말은 14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 회의적인 의문의 제기가 다시 하나님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시온이 이전의 영광과 능력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근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원래 아이가 없고 포로가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도대체 이 아이 많은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래서 황폐한 여인은 그리고 남자가 이미 전사해서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은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도대체 이 자녀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라고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범죄한 교회를 회복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야말로 인풋 아웃풋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가 선행을 행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내가 이런저런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엇을 주신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런 은혜의 부어짐에 대한 의아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자신들도 놀란 만큼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찾지도 않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일낮에 에스라서를 살펴봤지만 BC 538년, 458년, 445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바로 그 포로귀한 사건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수가 돌아왔나요?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물리적인 회복, 실제로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22절에서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거는 매우 원효적인 말씀이죠. 손을 드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 표시를 할 때 손을 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표시를 할 때는 기호, 기치를 쳐들어야 멀리 있는 사람은 사인을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치를 든다는 이 단어, 이사야서에만 10번 나오고 나머지 구약성경에는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매우 작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기치를 여호와 그분 자신이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치를 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시온으로 나올 수 없고 이방 사람들을 자신들에게로, 즉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치를 들면 세상 열방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노예로 살기 위함은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된다. 고관 대작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다 예외 없이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께 엎드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는 이 말씀, 시온에 대한, 즉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결국은 교회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두 가지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오. 그분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 그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거듭되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판적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질문의 주체가 누군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세 번째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은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에서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보물들은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하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방 나라에 팔아넘기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끝까지 그냥 막 붙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붙들 수도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 삶의 무게를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확신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서 과연 그럴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런 불신앙적인 질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 허가를 보여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듭되는 이 응답, 그분의 자애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회의적인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유다가 왜 바벨론 군대에서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해만 되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당시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켰던 고대 근동의 맹주였기 때문에 유다까지 바벨론에서 짓밟혔는가? 문제는 바벨론의 군사력이나 혹은 주변 나라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과도한 정복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켜봅니다. 지난 주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 교회 포비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교회 포비아. 이제는 이 개신교인들 교회 혐오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감염이 발생하니까 이제 개신교하면 치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앞서 하셨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세워지고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제대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났겠어요? 제대로 말씀을 전했다면? 전통교회 안에도 상당히 주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한 채 무슨 기도하고 뭐 귀신 내쫓고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 왔던 거죠. 바로 그런 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뭘 갖고 있으면 뭐 큰 교회인데 인터넷 뉴스 보셨죠? 코로나19 안 걸린다. 그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뭘 이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결국은 교회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결국은 세상의 교회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편 가운데 교회도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전의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불평입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26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곧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이방 나라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아니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용사들이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여호와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워싸여가지고 음식이 공급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육을 먹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그렇게 꼭 물리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용맹이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또 일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또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즉 믿는 신자들로서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믿으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신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편에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사시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아하스 왕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는 애굽을 또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지금 어디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조차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강대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무슨 힘자랑하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가요? 내가 그런 존재이니 너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50장 1절부터 3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의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해석하신 바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시대 때 율법은 바로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서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증서를 받아서 나오게 되면 이혼증서를 이미 받아서 나온 상황은 이미 이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24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법을 인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혼증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써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너희들은 나하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하고 연합될 여지는 없다라는 표시로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이혼증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채권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팔아 넘기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 아니냐,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언약적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시면 너무 좋죠.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루어가시는 방식을 알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열심만 바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증서 어디 있냐?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팔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아넘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포로 상황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동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내보낸 상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복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어머니가 쫓겨간 것도 역시 너희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빚을 지면 자녀를 종으로 팔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뭐 빚을 많이 지어서 자기 자녀들을 팔아넘겼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소도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불러도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냐. 손과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죠.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흑암을 하늘로 입히시기도 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기도 하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애굽을 흑암으로 덮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잘못은 너희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발람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택하여 부른 영혼은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내 열심과 내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신앙 열심에 기대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매우 위태로운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타이르시고 훈계했습니다. 신분의 이스라엘과 이혼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쭉 읽지 마시고 문자는 그리고 흰 것은 종이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무지나 인간의 불신앙이나 인간의 회의가 문제가 안 되고 인간의 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현실로 이해하고서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리스도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 견딜 때 우직하게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이나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같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종식시키는 방식이 뭘까요? 백신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치료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만들어서 추진하면 그 상황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정말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재림의 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실제로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세상은 망하는 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그들이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렵게만 하고 불공평하게 다루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 주위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표독한 악한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데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낫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차원이 달라요. 삶의 질이.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이 교회를 씹어대죠. 그럴 때 불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흥분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궁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수 엄붙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어떻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나로 겪게 하시느냐? 이런 회의적인 질문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니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그런 모습에 스스로 절망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실지 아니면 이 정도 사랑하다가 중단하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여인이 어찌 자신의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혹시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하물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뭘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내 일상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고 나를 내팽개치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왜, 어째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모범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에스겔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면서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상황 안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내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지언정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고 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에 근거해서 고단한 인생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극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언약적 방식,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무지한 채 자신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내쫓으시고 우리를 팔아버리신 분이 아니라 한번 택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행되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확인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넘어서시고 인간의 모든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이 말씀의 내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터전과 삶의 규칙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께 대해서 회의적인 말라고 불평하기보다 욥처럼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함께 드린 귀한 헌물 주께서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드린 이 귀한 헌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소용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살아갈 방편도 허락하여주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